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2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바울이 한 일들과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고하고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한 일이 뭐냐 하면 21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면 저희가 들었도다 하는 이 문제를 푸는 일을 맨 처음 합니다. 바울이 전한 것들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종교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란 원래 유대교를 그 모교로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던 모든 율법들과 규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고 통합되고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와 그의 활동들이 유대인들에게 방해를 받았고 오해를 받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유대인들이 믿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례를 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결례란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여러 가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종교적인 어떤 특별한 일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걸 지킴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유대인들이 믿는 것을 반대한다든가 그것과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데는 충분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그 구약의 내용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 이것과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것 사이에 커다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들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분명히 여기 올라올 때 환난을 각오하고 왔고 자신을 변명하러 오지 않았으며 주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고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시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환난을 면키 위한 변절을 하느냐라는 어떤 오해를 해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장 24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는 이렇게 이미 자기의 앞길에 대하여 각오를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을 알고 있었고 여러 사람이 그것을 만류했고 또 성령께서도 그의 앞날이 고난의 길인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이 일을 감당키로 이미 굳게 결심했고 21장 1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는 결심 속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한 사람답지 않게 슬쩍 자신을 안전지대로 피신시키는 것 같은 인상을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언제나 가장 크다 그럽니다만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잘못 가운데 가장 큰 잘못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이 문제에서 제일 크게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고 좀 떠받들어 줘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착각하는 착각 중에 제일 큰 착각입니다. 뭐 쉽게는 여러분 스스로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자녀가 복받아야 된다든가 여러분 집안에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야 된다든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돼야 된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바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자들이 갖는 신앙의 그 골격과 내용 중에서 가장 크게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분론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 많이 틀립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실주의자가 아니고 명분주의자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도외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명분과 현실 두 개의 길을 이렇게 충돌 없이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입장,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언제나 명분론을 앞세우고 사적인 입장에 돌아가면 현실론을 수용하는 이렇게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교묘하게 조화가 잘 돼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내적인 모순을 느끼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힘을 가집니다. 무슨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에서 어떻게 바캉스를 가느냐 이런 말들이 설득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데 고급차가 웬 말이냐 이런 것들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가용 비행기를 타지요. 그러니까 공식석상에서 하는 말, 공개적인 입장에서 하는 말은 명분론으로 우리는 하도록 전통적으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오해가 있느냐면 명분이란 건 그렇습니다. 명분이란 건 목표요 방향이기 때문에 과정과 거리가 생략되고 목표 어디까지가 목표냐라는 것이 극단적으로 강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거는 가장 완전한 모습과 가장 극단적인 이상을 강조하도록 되어 있어서 명분은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힘드느냐 어떤 과정이 있느냐를 수용해 주지 않습니다. 명분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이런 식의 비평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바엔 난 안 해. 내가 만일 한다면 나는 집 팔고 마누라 팔고 자식들 다 팔아갖고 내면 냈지 시시하게 11조쯤 내고 꿍얼거리진 않아. 그게 무슨 말이 되냐면 그러니까 나는 11조쯤 내는 거 할 바에는 아예 안 내. 그래서 현실은 뭐냐면 안 내죠. 현실은 안 내는 것을 무엇으로 변명을 하냐면 할 바에는 난 눈알까지 다 빼서 바치지 그런 식으로는 안 해란 말이에요. 시시하게 새벽 기도 나와서 애들이나 좋은 학교 붙여달라는 식으로 기도할 바엔 난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평생 기도 안 하지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복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그거나마 안 하는 것보다는 앞서 있는 거예요. 명분을 얘기할 때는, 목표와 이상을 얘기할 때는 신앙의 목표가 자식 잘 되는 게 전부냐라고 공격을 해야 마땅하지만 결국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자식 하나 잘 시켜준다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라는 과정을 지나지 않고는 거기 못 간다 말이지요. 이 둘을 교묘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거 내놨다 이거 내놨다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옆 사람 쳐다볼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문화적, 의식, 구조적 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고 제가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현실적인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결례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우리 식으로 생각하자면 명분론적으로 이런 질타를 할 수 있습니다. 야, 주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겠다는 놈이 시시하게 그까지 오해가 겁이 나서 그래 가서 마음에 없는 결례를 행한단 말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난 그런 거 더러워서 안 해. 안 하는 거를 그렇게 핑계를 대죠. 바울은 지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주장하는 그 가장 고상하고 가장 엄청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을 가는 겁니다. 어떤 과정? 결례를 행하는 과정. 왜요? 그가 율법 있는 자들을 시험들게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맡은 바 사명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며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그의 자존심이나 그의 무슨 쓸데없는 것들이 이 일을 방해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는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존심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오해와 경멸과 무슨 다른 어떤 것들도 그를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마땅히 결례를 행할 것입니다. 왜요?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모양이 되어 그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쓸데없이 오해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다른 것으로 방해받고 싶지 않다 말입니다. 이런 예를 듭시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 사람들 싸우는 거 많이 보십니다. 그렇죠? 요즘 같으면 자동차 접촉사고 일어나면 나와서 멱살 잡고 싸우는 거 예사고, 버스에서 뭐 누구 발 밟아갖고 싸우고 여러 가지 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장에서 뭐 사과가 10개에 1,000원인 줄 알고 하나 더 없어 깨물었는데 그게 아니라 5개에 1,000원인데 왜 10개에 1,000원인가? 당신이 처음에 10개에 1,000원이라 해서 내가 언제 10개에 1,000원이라 했습니까? 그리고 싸워가지고 그럼 나 안 사겠어. 그럼 먹은 값은 내야 되지 않소. 뭐 싸우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았을 겁니다. 근데 싸우니 우리식의 싸움은 처음에 싸웠던 핵심이 그대로 끝까지 가는 예가 드문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언제나 뒤인 뭐죠? 싸움의 뒤는 싸움이 어떻게 변해요? 야, 넌 ABM이도 없냐? 언제나 이거죠. 너 나이 미치냐? 어따 대고 반말이냐? 아, 내가 아무리 잘못했기로서니 눈깔이 튀어나오게 때려볼 수 있냐? 결국은 그거죠. 누가 먼저 쳤냐? 너 어디 사냐? 내 아버지 이름 뭐냐? 언제나 이리 가죠. 바울은 지금 그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괜히 반말로 해갖고 야, 다른 건 그만두고 너 성이 뭐냐? 너의 애비 애미는 없냐? 이런 싸움으로 이것이 오해되게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앙이란 결국 이겁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도달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거리가 뭐냐 하면 납니다. 나의 자존심이요, 그 일을 통하여 얻는 부수적인 이익에 가려진 탐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쓰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받는 방법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늘 납득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납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행위요, 순종이요, 인내요, 겸손이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싸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의 좋은 신뢰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횃불 들고 혈서 쓰고 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조그만 일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가봅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죄냐 아니냐의 선이어서는 안 됩니다. 유익하냐 덕을 세우는 것이냐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헌금 생활을 잘하나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가 아닙니다. 사소한 것에서 세상 사람과 다르냐입니다. 얼마나 다르냐예요. 사소한 것에서. 이 사소한 것을 너무 많이 놓칩니다. 사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봅시다. 우리가 선을 볼 때 여러분 자신이 선을 보시기도 하셨을 거고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선을 보기도 할 것이요 누구를 위해 선 보는 장소에 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럼 뭐 봅니까? 선 보러 나가서 성적표 보자 그럽니까? 선 보러 가서 성적표 보자 그러려면 뭐 봐요? 어떻게 인사하는가? 어른을 쳐다볼 때 눈가를 어떻게 뜨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손을 어떻게 놓는가? 다리를 어떻게 앉는가? 어른 만나러 오는데 치마를 짧은 거 입고 오는가? 긴 거 입고 오는가? 얼룩덜룩하게 하고 오는가? 화장을, 떡을 칠을 하고 오는가? 얌전하게 오는가? 그거 보죠? 그거 봅니다. 왜 그래요? 그 사소한 것 속에 그 사람의 전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그만 것들이 쌓여서 한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소한 건 다른 것이고 그 사람은 또 별개의 것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보고 나중에 돌아와서 뭐라 그래. 야, 그 밥 먹는 거 보니까 틀렸더라. 아니 어머니 뭐가 틀렸어. 야, 김치 한번 집는데 12번 집었다 놓더라. 이게 뭐 중요한 거 아니죠. 김치 12번을 집든 14번을 집든 어차피 집 속에 넣을 건데 아무르면 어때요. 그러나 중요한 거거든요. 누구나 사실은 성질상 음식을 집을 때 이렇게 척 집지 않고 들었다 놨다 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거를 자기 성깔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를 거기서 미루어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 집안의 수준을 그 개인의 절제의 훈련도를 김치 하나 집는 데서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부모님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 만나서 뭐 하시겠습니까 하는데 상추 쌈 백반이요 해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아가리를 벌리고 먹는다. 그럼 벌써 야 이건 머리큐 두 자리구나. 그런데요 오물오물 먹는 거 시켜야죠. 뭐 이빨이 그렇게 잘났다고 목젖이 다 보이게 아가리를 벌릴 음식을 시키느냐. 그건 센스죠. 그런데서 보는 거. 아니 상추 쌈 그럼 안 먹습니까? 당신은 안 먹어요? 이렇게 던지면 그냥 웃지요. 그럼 일단 싸우겠어요. 팔 부러 펄 걷고 또 야 너 학번 몇 번이냐 그러고 싸우겠어요 그걸. 그러나 그런 사소한 것 속에 그게 들어있다고요. 그 말은 뒤집어서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선교사를 위하여 헌금했느냐 기도했느냐로 판가름 나지 않고 쌓여지지 않습니다. 어디서 판가름해? 주일날 차 어떻게 주차하느냐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치사하게 그 말 하려고. 얘도 치사해요. 그런데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저희 은사님 중에 한 분이, 신학교 은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이제 10여 년 동안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이분 아주 외골수예요. 성경대로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에서 처음에 학교에 오셔서 기절을 하셨냐면, 그 학부에 들어가셔서 시험 감독을 하시다 컨닝을 하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하십니다. 신학교 학생 컨닝을 하다니! 그나 컨닝한 학생 나중에 이제 불러다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러 내가 시골에서 올라온 전도사인데 거기서 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C학점, D학점 받은 걸 갖고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할 짓이 아닌 줄 알지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어쩌면 신앙의 본질일 겁니다. 그래서 컨닝을 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죠. 지금 내가 중요한 일을 맡았단 말이에요. 설교를 해야 되고 성가를 해야 되고 뭐 안내위원을 해야 되니까 아무데나 세우고 들어오죠. 내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일에 제일 많이 틀린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함께 고쳐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소한 문제에서 신자답지 않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인하여 여러분을 칭송하는 이웃이 있는가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한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들어온 것으로 인하여 그 주민들이 박수치는 일이 있는가 보십시오. 없습니다. 왜 없죠? 이만큼 우리가 신앙교육을 잘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서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문제를 내세워도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문제에서 제일 참 마음에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큰 일을 할 때마다 꼭 앞에 뭘 명분을 걸었냐면 구국연합기도회 이렇게 걸죠. 꼭 그렇게 갖다 반공. 그렇죠? 반공 내지는 구국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교회가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그 명분을 걸면 국가에서도 도와줬고 개인들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여름 되면 뭐 이 수해 입은 이재민들 돕기 이런 거 다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도왔죠. 사실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일들이 내가 거기 도달하는 과정으로서의 사소한 것을 쌓아나가는 싸움과 그것을 통과하는 피 흘리는 전쟁들 거기서의 시행착오와 통회하는 마음들은 없습니다. 거창한 목표와 거창한 사업은 있는데 그 일에 동참한 개인들이 자질구레한 사소한 문제에서 커가는 작업은 너무 없다 이겁니다. 디모데 후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 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이건 참 멋진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모두가 다 분발을 하고 영적인 격발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우린 참 잘못했습니다. 전도 대집회 뭐 또 그런 거 있죠. 무슨 한민족 통회 자복 회계 대성회 이런 것들로 해였고 이런 구절을 들이대면서 그러나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어떤 때냐면 때가 이르는데 어떤 때가 이르러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일을 해야 되냐면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다 모아놓고 나에게 귀를 기울인 자들에게 떠드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는데 반하여 우리가 가는 길을 저들에게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맞선을 볼 때 그가 젓가락질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전체를 평가하듯이 우리가 하는 사소한 일로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며 우리가 가는 길을 증명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이상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더 큰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오늘 해야 될 일을 핑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을 보면 괘씸하기 짝이 없죠. 말로는 하나도 지는 것이 없고 그 목표와 명분은 너무나 훌륭한데 개인적으로 가깝게 사귀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얄밉기 짝이 없고 말만 잘하고 그 마음에 따뜻함이 없습니다. 잘난 척하는 데는 1등이고 뭐이 그렇게 잘났는지. 말 잘하는 게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최고고 둘째가 공산당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43절 보세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나 봅시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이거예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보다 더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남보다 더하는, 신자기 때문에 남보다 더하는 게 뭡니까? 예, 헌금 내시죠. 주일날 놀러 안 가고 지금 오셨습니다. 이건 남보다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미치는 걸 하셔야 됩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하기 싫은 것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저희가 가끔 1년에 몇 번씩 이 새신자 환영회를 하죠. 그러면 참 거기서 제가 앉아있기 거북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서 저를 당황하게 만들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서 온다 이거예요. 사람을 앞에 놓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인격이 워낙 깊으니까 감당을 합니다만. 그래서 꼭 이런 주의를 줍니다. 끝에 여러분이 제 설교가 좋아서 왔다는 말을 물론 고맙게 듣습니다만 제가 수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제 설교가 좋다라는 사람의 99%는 왜 좋다 그러냐면 지가 싫어했던 걸 제가 대신 욕해줘서 좋다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왜 제가 감히 그렇게 그거를 담대하게 평가를 하느냐면 성경에 있는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이죠. 제일 하기 싫은 것만 하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좋은 거 하라는 게 있을 줄 압니까? 성경이 누구를 공격할 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공격할 땐 박수를 치다가 그게 자기한테 하는 얘기라면 다 도망가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지금 왜 모여있냐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누구를 욕하는 게 좋아서 모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차 안 갖고 온 사람 기분 좋죠. 자기는 안 걸렸으니까 목에 힘 빡 주고 휘둘러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좋아하실 건 없습니다. 왜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라 그러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싫은 것만 하려는 거고 그 싫은 것도 처참하게 당하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참하게 당하면서 만물의 찢기같이 되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꼴을 당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근데 그걸 복이라 그러고 그걸 자랑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그렇게 쌓아가야 됩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원래 먹으면서 소리를 내게 돼 있죠. 그 소리 안 낸다는 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법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서양에서는 특별히 이 식사하는 예법이 우리보다 훨씬 까다로워서 우린 식사를 하면 입었던 옷을 벗죠. 식사 노동이니까. 서양 예법에서는 벗었던 옷도 식사할 땐 입게 되어 있습니다. 식사가 먹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사교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입으로 내는 소리는 뭐든지 금기입니다. 입으로 내는 소리는 쩝쩝 소리는 물론이고 트름도 물론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참아야 됩니다. 숨이 막혀서 돌아가시는 한이 있어도 이 트름을 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앞니빨로 이 음식을 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아시는지 뭐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걸 왜 그렇게 되냐? 편하게 먹으면 안 되냐? 편하게 먹으면 되죠. 누가 안 된다 그래요? 편하게 먹으면 좋은 딸을 주지 않죠. 사위로 삼질 않죠. 여자분께서 그러면 좋은 집에 며느리로 못 들어가시죠. 미국이라는 사회는 햄버거 먹고 청바지 입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의 계층은 다릅니다. 그 계층은 자기네끼리 혼인하고 엄격하게 교육시킵니다. 엄격하게 교육시킵니다. 포크질하는 거, 나이프질하는 거 열심히 처음부터 가르칩니다. 접시를 들러서 먹을 수 없고 소리 내지 않고 그게 애들이 됩니까? 때려서 가르칩니다. 가죽 허리띠를 풀어서 때려서 가르칩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인사하는 법, 모자를 언제 쓰며 언제 벗는가,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똑바로 주시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손을 모아야 되는가 가르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 훈련이 한국 교회에 너무 없습니다. 뭐만 있냐면 누가 돈 많이 내느냐는 경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 몇 명 보냈느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구제연금 얼마나 냈느냐는 액수의 비교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이 되고 말아서 신자들이 방자합니다. 나는 큰 교회 다닌다, 나는 일했다, 이것만 있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같이 식사할 마음도 없어. 식사하는데 계속 방귀 끼고 흐름하는 거예요. 밥맛이 없어서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식사예법 얘기가 아닙니다. 뭐 알아들으시겠지만 같이 무슨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고스톱이라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걸 동원해서 돈벌이를 하니까 죄죠. 또 그걸 이용해서 세월을 허송하니까 죄죠. 그래서 분명히 좋은 리크레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오락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쉬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쉬어야 됩니다. 그것이 고스톱이라도 좋고 마작이라도 좋고 포카라도 좋습니다. 단 문제는 그것이 여러분의 건전한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경지까지 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절제해야 됩니다. 할 수 없으면 안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람에게 좋은 리크레이션입니다. 그럼 해보십시오.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의 수준이 어떤 걸 알려면 돈 내기를 한번 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죠? 사람 참 치사하죠. 그 치사한 그 사람들 중에 랭킹 1위에서 10위까지 중에 8위까지 신자라는 거예요. 아, 뭘 또 그걸 또 진짜인 줄 알고 또 놀라십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죠. 왜요? 신자들은 지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뜻밖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훨씬 자존심이 강해 있어서 고스톱도 이겨야 돼요, 이 왼수들이.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고돌이가 되고 중간으로 하면 그래서 홍단이나 청단하고 기도 안 한 날은 밤낮 피방만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함께 즐기며 사람들을 행복시킬 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수준이 여러 군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 군데서. 여러분의 신앙이 꼭 성경책 펴들고 전도지 꺼내 들어서야만 드러나는 신앙이라면 가난한 것입니다. 가난한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사위를 맞이하거나 딸을, 저 딸입니다. 저 며느리를 맞이할 때 어느 대학교 나왔느냐로만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때 이렇게 뭐 어떻게 4년 내내 스트레이트 A였다. 이것이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의 조건은 결단코 아닙니다. 물론 그가 성실히 산 것을 인정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훈련해야 됩니다. 작은 일을 훈련해야 됩니다. 사소한 일들을.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죠.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런 속담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려서 배워야 됩니다. 초창 3개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커서 못 고치고 아무리 오래 다녀도 신앙 인격이 훌륭해져 있질 않아요.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 못하고 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작은 일을 허술히 생각했던 사람 큰일 맡기면 마찬가지로 구멍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여러분의 인생이 주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인생이라는 걸 아신다면 여러분은 사소한 데서부터 여러분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영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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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영어 단어장 요만한 거 사가지고 버스 타면 외우고 화장실 가서 외우고 중요한 불규칙 동사 변화표 전부 벽에 붙여갖고 하고 그러던 기억 안 나십니까? 독일어 불규칙 동사 외우다가 밤새 잠을 못 자던 그런 기억들이 없으십니까? 결국 안 한 사람은 못하는 거죠. 한 사람은 실력으로 남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그의 것이 됐다고요? 남보다 더 외워서입니다. 더 해서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간단한 거죠. 저희도 고등학교 다닐 때 제2외국어를 독일어를 배웠습니다. 지금 아는 건 알레 안팡 이스트 슈베어 그거 하나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이 정도는 안다 뭐 이런 간접적인 효과입니다만 시험 문제 나오면 어느 변화를 쓰는 게 나오지 뭔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그때 그나마 아는 걸로 에 아니면 엔 뭐 그것 중에 대부 S 뭐 이렇게 써놓으면 그 중에 하나 두 개 장님 문고리 잡듯이 한두 개 맞죠. 정답이란 결국 그거예요. A 아니면 N 아니면 S였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에다 써야 되느냐를 어떻게 알죠? 외우고 외우고 또 외워서 한 겁니다. 그럼 저는 왜 못했을까요? 그 시간에 당구 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당구를 잘 치게 됐죠. 와서 물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동료들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당구를 잘 치냐? 그래서 제가 눈을 부릅뜨고 이 세상 태어나서 처음 공부 잘하는 우리 왼수들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야, 남 공부할 때 공부해갖고 어떻게 잘 치냐? 동일한 원리입니다. 남 당구 치고 싶을 때 당구 쳐서 언제 공부 잘합니까? 그럼 남 공부할 때 공부 잘했고 언제 당구 칩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놓고서 연습 하나도 없고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이 잘합니까? 위기에 처하면 와서 하나님께 신문고 울리는 방법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놓고서 기독교가 무슨 힘을 바라기를 바라며 성경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종교적인 형태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과 환경과 사건을 직면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보여야 돼요. 냉면 먹으면서는 먼저 기도하는 식기도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나가야 됩니다. 더 나가야 돼. 삶의 모든 모양과 모든 형편에서 여러분은 신자다우셔야 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괜히 반말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는 바람에 뭐가 방해를 받는다고요? 원래 싸움이 흐려진다고요. 원래 메시지가 가려집니다. 이게 어따 대고 반말이야가 된다고요. 원래는 상대방이 잘못한 거였는데 끝에 이게 어따 대고 반말이야 때문에 완전히 피고가 돼가지고 원래 싸움은 요구도 못해보고 내맞고 끝나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신자된 인생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에 그를 칼과 몽치를 들고 잡으러 온 군사들 앞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잡아가라 하고 나서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검을 빼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쳐서 그 귀를 잘랐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귀를 고쳐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랍니다. 주님이 하시려는 일이 그런 일들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하시는 사역이 그걸로 흐려지지 않기 위하여 자기를 잡으러 칼 들고 창 들고 온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신앙의 길입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그 싸움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요. 회피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이건 조금 오늘 설교의 뭐 적용 부분이고 우리 교회만의 특수한 적용입니다. 저희가 여기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이 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저에게 많은 진정을 해왔습니다. 그 대부분의 그 지적들이 옳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도 됩니까? 여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몰상식하게 구는 사람이 안 오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남보다 더 하는 성경적인 방법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깊은 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오셔서 실수하는 걸 막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나가 주십시오. 스스로 짐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적어도 저희 교회 재직 이상 되시는 분들은 차를 이 단지 안에 끌고 들어오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주차하기가 편하면 몰상식하게 하는 분들이 상식적으로 할 공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싸움이 중요합니다. 중공에 성경책을 보내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면 우리는 다 지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앞길이 평탄해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도 잡히고 바울은 그래도 이제 죽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하나님이 요구한 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뭐 교회적 차원에서 이 일 말고 여러분 개인 생활, 여러분의 친척들과 친구들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단지 내에서 여러분의 삶의 이웃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되는 최우선의 신앙입니다. 그걸 먼저 싸워주십시오. 거기서 지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거기서 승리하시고 그걸 극복하심으로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신앙의 내용들이 알차지고 튼튼해지고 성숙하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름을 허락하사 주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며 존재하며 남을 만나며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주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시옵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영력을 또한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의 생애를 통하여 저희에게 주신 말씀들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 나를 처복종시키는 절제의 싸움을 우리가 시작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존재가 우리를 아는 모든 이웃들과 사람들 앞에 향기나는 제사가 되며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밝은 빛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묵묵히 우리의 길을 성실히 끈기 있게 수행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